영국 작가 그 데니얼 디포의 그 소설입니다. 그 로빈슨 크루소라고 아마 그 여러분 직접 보지는 못해도 그 내용은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죠? 뭐 책으로 봤든 안 봤든 그죠? 유명한 뭐 이야기입니다. 로빈슨이 그 무인도에 난파당했다가 다른 선원들 다 죽지요. 자기 혼자 살아남아가지고 그 무인도를 개간하고 배를 만들어서 탈출하는 내용입니다. 그 사실 뭐 요즘 세대는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작품이에요. 그 여기에 그 제국주의가 이렇게 깊이 이렇게 담겨 있는 그런 분위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이 하루는 로빈슨이 해안을 거닐다가 해안가에 남겨진 발자국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때 이제 큰 고민에 사로잡히게 되는데요. 어떤 고민입니까, 이게? 이 섬에 내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있는가? 아니면 이 발자국은 나의 발자국인가? 이제 다음에 가니까 이 발자국이 사라져 있어요. 아마 이제 파도에 이제 쓸려 나갔든지 했겠지요. 이런 질문도 가능합니다. 어제 본 발자국은 정말 있었는가? 아니면은 내 착각이었는가? 이제 이 소설이 나온 지한 200년 뒤에 뭐 영국의 그 대표적인 여류 작가죠. 이 버지니아 울프가 이 질문을 정신분석학적으로 접근합니다. 중요한 사실을 다루는데요. 제3자가 있기 전까지 사실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우리가 소위 그 말하는 사실이라는 특징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제3자, 즉 증거나 증인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제3의 눈이 있어야만 사실은 사실로서 가능해진다라는 말입니다. 로빈슨이 해안에 남겨진 발자국을 보고, 야, 여기는 무인도이며 사람이라고는 나밖에 없으니까 틀림없이 이것은 나의 발자국이다 라고 주장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이 발자국을 남긴 적이라고는 없으니 여기에는 분명히 나 말고 다른 누군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든, 그 어떤 사실이든 사실 증명될 바가 없습니다. 이 버지니아 울프는 이 현상을 해석하면서 이것이 정신분열의 시초라 말합니다. 즉 사실의 영역과 가상의 영역을 그어주던 경계가 점차 희미해져서 스스로는 사실과 착각을 구분할 능력을 결국 상실해버리는 현상을 말하는 거죠. 왜요? 이 제3자가 없거든요. 사람은 그 너무 혼자 있으면 안 돼요. 이 정신적으로 위험해집니다. 이 성경에서도 증인됨, 증거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어요. 어떤 이들은 이게 이제 칼빈이 모두 이 법정적인 형태로 만들어 버리는 바람에 그렇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 제3자가 없으면은 바로 우리 자신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의 핵심적인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나 부활 사건. 수많은 증거가 그리고 증인이 없다면은 그것은 예수의 개인적인 정신 착란이거나 정신분열증 증세라 이렇게 치부해버려도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그거 믿는 사람이 그 이상한 거지요. 예수님께 하늘로 올라가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뭐내말잘 들으라 이겁니까? 열심히 살아라. 아, 힘없고 약한 사람 도와가면서 착하게 살아라 이겁니까? 아니죠. 그 사도행전 1장 8절 아닙니까? 내 증인이 되라는 겁니다. 내 증인이 되라. 그 말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이 교회의 존재를 결정짓는 명령이에요. 단순한 그 윤리적인 명령이 아니에요. 뭐 가난한 사람 잘 도와라. 너좀 착하게 살아라. 이런 명령이 아니라고요. 증인의 공동체가 되라 하는 겁니다. 내 증인이 되라 하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핵심적인 명제입니다. 영국도 마찬가지지요. 요즘이야 이제 대시캠 같은 게 많으니까 뭐 그렇긴 해도 뭐또 그거 없는 사람들은 교통사고 나면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그 목격자 확보입니다. 목격자 연락처를 받아둔다든지. 여러분 그 증인 세우는데 뭐가 제일 중요해요? 그 목격자 세우는데 목격자의 직업, 성별, 재산, 인종 이거 안 중요해요. 교통사고가 났어요. 내 옆에 보니까 목격자를 보니까 일본 사람이네. 요즘 뭐 한국에 가니까 막 일본에 대해서 막 엄청 정서가 안 좋더라고. 예. 야, 그래서 나는 일본 사람이 내 사건을 목격했으니까 일본 사람 증인 안 세울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뭐 그러면 그내 목격자가 하필 전과자예요. 그 전과자라서 그 증인의 효력이 없습니까? 증인의 그 증거 효력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증인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목격 여부예요. 그가 전과자인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뭐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 직업이 뭔지 국적이 뭔지 그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마지막 명령이 바로 내 증인이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남녀가 유별할 거 없어요. 여기에 학식 재산이 중요하지 않아요. 소도둑놈 같은 사람도요, 교통사고의 목격자가 될 수 있습니다. 언제요? 자기가 목격하면 우연히 가다가. 그게 바로 교회 공동체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증인의 공동체지요. 착각해요. 야, 저 교회 가니까 순 소도둑놈 같은 놈들만 모여있더라. 교회의 그 본질을 흐트리는 소리입니다. 소도둑놈 같은 인간들이 모여있는 교회라도요, 정말 목격한 목격자들이 있으면은 그곳이 참된 교회예요. 정말 흠 하나 없을 것 같은 율법 교사들, 이 도덕군자들을 모아둬도요, 진짜 목격자는 하나도 없어요. 목격한 척만 하는 사람, 안 그러면 상상만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그곳 그 교회 아닙니다. 이처럼 증인됨의 요소는 중요해요. 예수님께도 증인이 없으면 그것은 정신분열과 구분할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는데 거기에 아무런 증인도 없다. 로빈슨처럼 무인도에서 그런 일을 벌이셨다. 알 방법이 뭐예요, 그럼? 사실과 착각을 구분할 기준이 없습니다. 버지니아 울프가 이를 정확히 해석해낸 거지요. 그러므로 개혁교회에서는 사적인 체험을 간증하는 것을 아주 좀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 일들을 개인적으로 고백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공적인 자리에서 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왜요? 그런 경험에는 제3자가 부재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거 한번 생각해보죠. 첫째, 하나님이 꿈에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둘째,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꿈을 꾸었다. 그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첫째, 하나님이 꿈에서 나한테 말씀하셨다. 둘째,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는 꿈을 꾸었다. 어떤 차이가 있어요? 그건 뭐, 자기 자신 외에는 설명할 차이가 없는 거예요, 이게. 예. 제3자가 봤을 때는 이게 다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죠? 예. 야, 하나님 나한테 꿈에서 말씀하셨다니까. 아, 그렇구나. 네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꿈을 꾼 거구나. 차이 없어요. 본인한테 이게 되게 중요한 차이일지 모르지만 제3자에게 이 효력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이를 쉽게 사실로 받아들이지 못해요. 교회가 한 책의 공동체인 것은 바로 우리 모두가 제3자, 즉 이 한 권의 책이 말하는 사실, 그 자체에 대한 공통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나 이슬람을 갖다가 책의 종교라고 부릅니다. 그 우리는 성경이고 그 이슬람한테는 쿠란이 되겠죠. 물론 비판적인 어조로 이런 말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실상은 기독교나 이슬람이 사실 자체를 중요시 여기는 종교라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개인의 체험은 그 다음에 문제라는 겁니다. 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요.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이런 사실들을 부정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강렬하게 표출됩니다. 즉 사실이 아니라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싶은 마음이 있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는 욕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때때로 우리 삶에 닥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그대로 인정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욥과 같은 경우 그럴 수 있죠. 사실 그 욥은요, 1장 1절에서 보듯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로 소개됩니다. 욥기가 사실 이 길어요. 책이 이 긴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처음부터 온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난 자로 소개되고 있다는 겁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있습니까? 이 욥이 주인공인 이 책 1장 1절부터 이렇게 시작되었는데 42장까지 이 내용으로 쭉 밀어붙이면 이 책을 누가 보겠어요? 성경도 사실 그 얼마나 재미난 책입니까? 그 재미는 예측 불가능함에서 오기도 하고요. 때때로는 예상과 다른 메시지에서 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욥기 마찬가지예요. 시종일관 욥이 얼마나 정직하고 온전하고 악에서 떠났는가를 보여주는 데 있지 않아요. 실상은 하나님과 욥의 치열한 논쟁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렇게 치열한 논쟁이 가능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욥을 얼마나 잘 대우해 주시는가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논쟁의 상대가 된다는 것은 상대를 동등한 입장으로 본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논쟁은 감정으로 하지 않아요. 감정적으로 나오는 사람과 우리는 논쟁하기를 오히려 거부합니다. 논쟁은 사실을 가지고 서로 동등한 입장에서 다퉈보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욥을 얼마나 동등하게 생각했는지 우리는 욥기서 전체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상대를 동등하게 인정하지 않으면요, 논쟁이 불가능해요. 그냥 말싸움이나 아니면 감정싸움에 그치게 됩니다. 비행기를 타는데 제 아이하고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둘중 하나는 반드시 가운데 낀 자리에 앉아야 돼요. 아이가 어디 앉고 싶냐 하니까 복도 쪽에 앉고 싶대요. 저는 복도 측 말고 앉고 싶은 자리가 없었어요. 예, 부딪히죠, 그죠? 자기는 복도 측에 앉고 싶고 나는 복도 쪽 말고는 다른 데 앉기 싫고, 예. 자기는 왔다 갔다 하기 편한데 복도에 앉겠대요. 저도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좀 합리적으로, 아, 니는 몸집이 작으니까 좀 니가 가운데 앉아라. 오른쪽에 모르는 사람 있어서 싫다. 자기도 복도 쪽에 앉겠다. 결국 누가 복도 쪽에 앉아갔냐니까요. 제가 앉아갔습니다. 예, 좀 부끄럽지만, 예, 아, 열몇 시간 그거는, 예, 제가 양보를 못 하겠더라고. 예, 내가 앉아야겠다. 예, 내가 앉아왔어요. 예, 올 때도 제가 앉아왔습니다. 예. 지가 작으니까, 예. 왜 그러냐니까, 이 합리적이고 철저한 이 논증의 절차를 걸쳐가지고 내린 결론이, 야, 아빠가 복도 쪽에 앉고 아이가 안쪽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이거 아닙니다. 그냥 이제 뒤에 사람들 밀고 오는데 막 그러하니까, 내가 아빠니까 그냥 내 뜻대로 된 거예요. 야, 아빠 들어가라, 사람들 온다. 예. 아직 어린애가 아빠를 어떻게 이깁니까? 아이와 제가 그 논증을 해가지고 자리를 결정 짓지 않았어요. 왜 내 마음에 어떤 전제가 있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내가 아이와 동등하지 않다는 전제가 있었다는 거죠. 동등하지 않다는 겁니다. 네 내 말 들으라는 겁니다. 내한테 더 큰 권위가 있다는 거죠. 그런 권위를 내가 사용하면은 너하고 나는 논증 따위를 할 짬밥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죠? 아이는 불만이지만 억울하겠지만, 그죠? 최소한 그 동등한 대우를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겠지요. 권위를 사용하면 편해요. 예, 여러분도 가끔씩 사용하세요. 예. 제 교단 총회에 있어서 가면요, 이제 한 5년 넘게 알아온 영국 목사님들인데 아직까지 저한테 친절한 분들이 있어요. 5년이 넘었는데 친절하기만 하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동등한 상대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를 동등한 상대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총회라는 것이 같이 회의하고 논쟁하는 곳이거든요. 여러분, 회의하고 논쟁하는데 친절하게 대할 수만 있습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친절할 수만 있어요? 정말 친한 친구들에게 친절할 수만 있어요? 무뚝뚝하고 뭐 퉁명스럽게 대하는 것은 잘못이지만요, 친절하기만 하다고 해서 그것도 좋은 것 아니에요. 동등한 입장으로 봐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컨대 뭐 교회에서 어른들이 그 뭐 여러 가지 회의할 때가 있죠. 그럼 회의장에 뭐 한 우리 어린 아이가 들어왔다 칩시다. 어느 어른이 정색을 하고 야 얼른 나가라 이렇게 하겠어요? 친절하게, 아니면 뭐 모두 웃으면서 이 말귀도 못 알아먹는 어린애를 앉든지 뭐 유인하든지 해가지고 야 잠깐만 나가 있으라 해서 이 회의실 바깥으로 내보낼 겁니다. 이 친절은 좋은 것이나 상대를 동일하게 보지 않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막 뛰어들어온 어린아이를 나와 동등한 위치에서 의견을 교환할 회의 상대로 보지 않기에 베풀어질 수 있는 친절이지요. 총회에서 여러 가지 신학적인 이슈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법에 관련된 문제들을 논할 수 있지요. 이때 친절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텔레비전에서 각 정당의 대표들이 나와서 토론을 하면요, 치열함이 느껴집니다. 때로는 조롱 섞인 말이 오가기도 하고요, 때로는 상대 논리의 허점을 예리하게 파고들어서 궁지까지 몰고 가기도 하지요. 그런 토론을 보면서 우리는 누구도 친절하지 못함을 탓하지 않습니다. 서로 논쟁을 하고 회의를 할 때 친절하다는 것은 오히려 상대를 무시하는 처사가 되겠지요. 5년 넘게 알아온 영국 목사가 저한테 친절하다. 나를 무시하는 겁니다. 영어도 잘 못하는 것 같고, 뭐 때때로 못 알아들어갖고 다시 묻고, 그런 걸 보면은, 아, 얘는 내가 돌봐줘야 될 대상이구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5년이 넘는 기간 동안 친절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돌봐줘야 될 대상으로 보니까. 함께 신학적인 그 교리를 나누고 논쟁을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사실 그 설교 초대에서 말한 로빈슨 크루스도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국인 최고, 영어 최고. 나중에 그 자기가 구해준 사람한테 막 억지로 영어 가르치잖아요. 내가 말을 유려하지 못한다 해서요, 생각이 없는 것 아닌데 말이 유려하지 못하다고 생각 없는 것으로 취급당할 때가 있습니다. 동등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대려 어린이 취급하니까요, 친절하기만 할 수 있는 겁니다. 5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리고 회의는 영어 쓰는 사람들이 막 다 주도해가지고 이끌어 가버리고. 이 제국주의적인 태도라는 것이요, 별다른 게 아니라 이런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영국에도 아직도 얼마나 많은 이 제국주의적인 사고가 판치는지 모릅니다. 이런 사고방식이 표출되는 양식이요, 바로 뭐 인종차별, 뭐 언어차별, 뭐 성차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욥을 대하실 때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이 욥기가 긴데요. 시종일관 욥과 동등하게 논쟁하세요. 욥을 읽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친절한 태도를 주제 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친절하지 않거든요. 되려 놀라운 것은 40장이 넘게 진행되는 이 긴 책에서 하나님은 욥과 동등한 입장에서 논쟁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욥이 물으면 하나님이 답하고 하나님이 물으면 욥이 답해야 하는 설정이 계속해서 반복되죠. 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뭐라고 이 한 사람 욥을 자기와 동등한 위치까지 높이셔서 논쟁을 하고 있는 것인지 놀라울 따름입니다. 자기가 누군지 알기 위해서는 자기가 누구와 논쟁하고 있는지를 보면 돼요. 바로 논쟁이란 동등한 위치에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논쟁은 시간이 많이 소모됩니다. 그러니 보통 큰 회사면 큰 회사일수록 관료제로 운영되지요. 왜냐하니까 논쟁할 시간이 없거든요. 오다 내리면 빨리빨리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로 뭐 모든 안건 하나하나를 다 논쟁할 시간이 없어요. 군대는 철저히 그렇지요. 까라면 까는 조직 아닙니까? 계급사예요. 그죠? 군대는 논쟁이 없습니다. 명령과 복종으로 이루어집니다. 분초가 촉박한 상황이 무슨 그 논쟁을 해요. 지휘관이 명령하면 복종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예전에 그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평검사와 대통령이 나란히 앉아서 공개 토론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좋게 본 사람도 있었지만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좋게 본 사람이야 대통령이 스스로 자기 권위를 낮추고 평검사들과 검찰개혁에 대한 대화를 나누려는 시도로 뭐 이렇게 좋게 해석했는데 안 좋게 본 사람들은 대통령이 일개 평검사와 그런 동등한 자리에서 논쟁을 한다는 것 자체를 불편했어요.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국민이 뽑은 사실 국가의 최고 권위 아닙니까? 그 대통령이 평검사들하고 앉아갖고 똑같이 왈가왈부하고 있는 거. 그 모습 그 보기 싫은 사람은 보기 싫거든요. 욥기에서는 하나님이 지금 이런 세팅을 아주 의도적으로 마련하셨어요. 너와 내가 동등한 입장에서 한번 논쟁해 보자는 겁니다. 거기에 끌고 온 마지막 주제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괴물입니다. 두 종류의 괴물이 나와요.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40장 15절부터 시작되는데요. 40장 15절에 보면 베헤못이라는 괴물이 나옵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41장 1절에는 리워야단이라는 괴물이 나오지요. 영어로는 리바이어던이라고 하는데 이 괴물의 이름을 따서 영국의 대표적인 철학자입니다. 이 토머스 홉스가 쓴 책 그 제목이 나오죠. 리바이어던. 우리 화면을 보면요. 아마 그 책 표지가 나올 텐데 이 17세기에 이 책이 처음 출간되었을 때의 원래 표지입니다. 여기서 군주로 묘사된 자가 리바이어던이에요.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있고요. 오른손에 그죠? 왼손에는 그 십자장을 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칼은 속세를 보여주는 상징이고요. 왼손의 십자장은 그 종교, 교권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 뭐냐니까 종교도 군주의 손아귀, 군주의 통치 아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즉 당시 입법권까지 가지고 있던 교황의 권력, 즉 로마 가톨릭을 정면으로 겨눈 책이지요. 이 군주가 이제 리바이어던인데 이 리바이어던이 지금 입고 있는 옷이 보면은 갑옷같이 생겼지요. 근데 갑옷이 아니에요. 자세히 보면은 다 사람들이에요. 사람 몸통입니다. 저게 다 사람 몸통.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개개인들이 암묵적인 계약을 통해서 자기의 자영권을 군주에게 위임하면은 이렇게 거대한 군주, 즉 통치자인 리바이어던이 탄생한다라는 겁니다. 아래를 이제 양축으로 두 축으로 지금 책 표지가 쭉 나눠져 있죠. 그죠? 그림이 이렇게 세속과 종교가 지금 상징되는 그림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을 겁니다. 맨 위칸을 보면요. 왼쪽에는 뭡니까? 성. 그죠? 군주가 있는 성이 있고 오른쪽에는 교회가 있죠. 그죠? 둘째 칸 보면은 왼쪽에는 왕관이 있고요. 둘째 칸의 오른쪽은 그 사제들이 쓰는 사교관입니다. 그죠? 우리 그 영어로는 그 마이트라고 하는. 그 셋째 칸에 보면요. 대포가 있고 왼쪽에는 국가의 권력을 상징하죠. 그죠? 오른쪽에는 그 교회에서 당시에 그 파문, 엑스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그 파문을 당했을 때 그 파문을 보여준 빗장을 그려 놓고 있습니다. 넷째 칸에는 왼쪽에는 전쟁 갑옷이고요. 오른쪽은 변증 문서입니다. 마지막 칸을 보면은 잘 안 보이지만 왼쪽은 무술 경기를 그려놓고 있고요. 오른쪽은 이교도 재판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모든 영역에 대한 통치권이 군주 리바이어던에게 있어야 한다는 이 토마스 홉스의 주장입니다. 뭐 사회계약론자로 뭐 가장 유명한 사람이죠. 이 표지의 맨 위에 보면은 라틴어 지금 한 줄이 적혀 있는데요. 맨 위에 지금 뭐 보일동말동하게 적힌 게 라틴어예요. 그것이 욥기 41장 33절 말씀이에요. 우리 성경에는 그 세상에는 그것과 비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받았구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토마스 홉스를 흔히 사회 계획론자로 하는데 쉽게 말해서 사람들이 자신의 자유민주에게 위임하는 사회적 계약을 통해서 이 통치권이 형성되고 자연권을 위임한 사람들은 공민이 된다라는 개념입니다. 이 토마스 홉스가 사회 계약론을 주장하면서 이 욥기 41장에 나오는 괴물 리바이어든을 이 땅을 통치하는 군주로 해석한 것입니다. 그야말로 시민들이 자연권을 위임하는 사회적 계약의 과정을 통해서 군주는 괴물과 같은 막강한 통치력을 얻어야만 하고 로마 가톨릭, 즉 교황은 그 자기의 가진 권한을 군주 아래 복속시켜야 된다라는 주장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아주 혁명적인 주장이었죠. 어떻게 그 막강했던 교황권을 빼앗아 이 군주에게 주고자 했던 시도였으니까요. 오늘날 우리에게 사실 해당하는 경우는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민주주의 사회를 살아가고 있고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이 사회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 이 세상에는 그 리오야단, 리바이어든과 같은 괴물이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 살아가다 보면요, 정말 괴물들을 마주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욥이야말로 이 괴물 같은 일들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온몸에 참담한 질병을 앓아야 했고요. 자녀들은 죄다 죽어버리는 정말 괴물과 같은 일을 겪어야 했습니다. 1장 1절에 욥이 어떻다 했습니까? 그 사람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 했다지 않습니까? 책의 서두가 이러하면 반드시 반전이 있겠지요. 시작부터 이렇게 했으니까. 욥의 인생이 반전이었습니다. 이 괴물 리오야단을 맞서야 하는 일들을 겪었어요. 그 많던 재산 순식간에 다 잃었고요. 사랑하는 자식들 순식간에 다 죽어버리고 자기도 불치병에 걸리고. 이런 괴물 같은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실 이 세상에 있습니다. 요즘 정말 그암 환자들 많잖아요. 암 환자들 말 들어보면 이 암세포야말로 괴물 같다는 겁니다. 물론 5년 뒤에도 재발하지 않으면 완치되었다 보는 것이지 실제로 완치란 없다는 거예요. 괴물이기 때문에 어디든지 다시 생겨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암세포가 이 괴물 세포거든요. 자라기만 해요. 이 암세포는 자라기만 한다고요. 우리 몸에 사실상 우리의 생명이 유지되기 위해서는요, 세포는 죽어야 되거든요. 하루에 수십억 개, 60억 개, 70개의 세포가 죽어야 우리 생명이 온전하게 유지된다고요. 이 죽어야 새로운 세포가 계속 재생되고 재생되고 해서. 그러니까 이게 죽음과 삶이 이렇게 정말 경계가 희미한 거지, 그죠? 70억 개의 세포가 살아버리면 안 되고 하루에 계속 죽어야 우리의 생명은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근데 암세포는 그런 특성이 없어요. 자기만 계속 살려고 합니다. 이 암세포는 이 괴물입니다. 괴물. 그러니까 이 생명은 유지되지 않는 거죠. 암세포가 계속해서 살아버리면 암세포 안 죽어요. 뉴스 보면요, 괴물 같은 인간도 있습니다. 이번에 그 한국에 머물 때 벌어졌던 사건인데 그 한강 토막 사건이라고 혹시 연구에서 들었는지 모르겠네요. 한강에 그 시신 토막들이 하나씩 이제 발견돼가지고 결국 잡혔어요. 잡히고 얼굴을 드러내고 했던 말들이 정말 그 가관이었지요. 피해자가 죽을 짓 했다. 막 이렇게 하고. 유족들에게 전혀 미안하지 않다. 막 자기 이제 역사 이야기를 한 편을 막 이야기하면서 하는데 기자들이 자르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가해자의 그 메시지를 이렇게 언론에 전파를 통해서 전해서는 안 되거든요. 중간에 자르더라고. 자기 막 전하고 싶은 말이 많았나 봐요. 마지막에 이제 죽은 피해자한테 남길 말이 없냐고 물으니까 다음 생에 또너 그러면 또 죽는다. 이말 하더라고. 이 괴물이 괴물. 모양은 사람일지 몰라도 이미 그 사람은 괴물이 되어 있습니다. 욥이 온전한 사람이었다고 해서 이 세상의 괴물과 같은 일들로부터 안전할 수 있었던 것 아니에요. 한 아동이 어릴 적부터 자기 친아빠한테 성적인 학대를 받아왔습니다. 이 미술 치료를 하는데요. 이런 걸그 하면서 그 아이가 자기 아빠를 그리는데 괴물로 그려요. 괴물. 자기 친아빠를 그리는데. 우리는 그럼 이 그림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그 아이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받아들입니다. 아이가 어릴 적부터 학대를 받아오다 보니까 원래는 사랑해야 될 자기 친아빠를 저렇게 괴물로 인식하게 되었다라고 쉽게 이해하지요. 우리가 과연 이런 해석이 정확한지 사실 고민해봐야 돼요. 제 좋아하는 그 소설가 중에 한 명이 그 김훈씨라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작품이 칼의 노래라는 작품이 있어요. 이순신 장군이 주인공입니다. 그 칼의 노래의 첫 문장이 어떻게 시작되냐면요. 버려진 선마다 꽃이 피었다. 이게 첫 문장입니다. 버려진 선마다 꽃이 피었다. 버려진 선마다 꽃은 피었다가 아니에요. 꽃이 피었다예요. 김훈 씨 인터뷰를 하는데요. 자기가 이첫 문장 때문에 며칠을 고민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담배 한갑다 빨고 나서 고쳤대요. 그 자기가 처음에는 썼던 문장은 버려진 섬마다 꽃은 피었다였는데 결국 3일, 3, 4일 한 며칠 지나고 나서는 꽃이 피었다로 고치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니까요. 이게 그말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버려진 섬마다 꽃이 피었다라고 말하면 이거는 사실의 세계라는 겁니다. 객관의 세계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가 비참한 상태에 있든 말든 그것과 세상은 상관없이 잘 돌아간다는 걸 보여준다는 거죠. 내가 오늘 자식을 잃었든 그 슬픔을 겪었든 말든 아무 세상 아무 상관없이요. 여전히 아름답게 꽃을 피워내면서 잘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버려진 섬마다 꽃은 피었다가 되면은 이것은 의견과 정서의 세계가 된다라는 거죠. 내가 오늘 비참한 상태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잘 돌아가는구나. 나는 오늘 자식을 잃은 슬픔을 겪었지만, 주위에 여전히 꽃은 나의 슬픔과 상관없이 이렇게 피고 있구나라는 자기의 주관이 담긴 세계가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그좀 국어 공부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런데 되게 예민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우리는 이미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사고에 깊이 물들여 있어가지고 아주 주관적인 정서의 세계에 빠져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괴물을 우리는 아주 주관과 정서의 용어로 표현하는 데 익숙합니다. 그러다 보니 로빈슨 크루소와 같이 사실을 구분해내는 능력을 상실해요. 언어가 죄다 주관과 정서의 언어가 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교회에 사실이 있다, 진리가 있다라고 믿지 않고요. 거기에는 온갖 주관과 정서만 있다라고 여기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연 주관적인 의견과 정서적인 언어로만 뭉친 공동체입니까? 아니지요. 그러나 우리의 말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우리는 늘 버려진 섬마다 꽃이 피었다라는 객관의 언어가 아니라 버려진 섬마다 꽃은 피었다라는 이 주관의 언어, 정서적인 언어로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을 정서로 묘사하기 시작할 때이 로빈슨 크루소가 겪는 창란 현상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는 것참 귀하지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승리를 찬송할 수 있는 것참 귀합니다. 그러나 이런 믿음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괴물들을 그저 착시 또는 창란으로 치부해버려서는 안 됩니다. 내가 보기 싫은 것이라고, 내가 인정하기 싫은 것이라고, 그것들을 사실의 세계가 아니라 정서의 세계로 몰아넣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저런 괴물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 멀쩡하게 계신데 저렇게 애들이 집단으로 떼죽음을 당할 수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 살아계신데 어떻게 저런 괴물 같은 인간이 설치고 다닐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 사실 얼마나 괴물 같은 인간이 많습니까? 요즘 인터넷에 그 먹방 같은 거 하는 거, 제막본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아, 재밌더라고요. 예. 웬만하면 저는 그 음식은 3인분 이상은 못 먹어요. 2인분까지는 그래도 뭐 많이 먹으면 먹을 수 있어. 예. 와, 근데 먹방 보면 이 차원이 3, 4인분 갖고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막 10인분씩 먹어치우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다 들어가는지 몰라요. 근데 다 들어가요. 정말 그 괴물 같은 그 사람들이죠. 그 양반이고요. 웬만한 사람들은 3, 4인분 못 먹을 거예요. 걔네들 그러니까 그런 거 해가지고 돈 버는 거 아닙니까? 자기는 10인분 먹을 수 있으니까. 우리 예배 마치고 이제 그또밥 먹고 할 텐데 좀 시장하고 하면은 두 그릇 정도 먹을 수 있겠지요. 그건 놀라운 건 아니잖아요. 근데 웬만해서는 여러분도 세네 그릇은 못 먹을걸요. 그죠? 예. 자본주의가 얼마나 이 괴물이냐면은 밥을 세네 그릇 못 먹으니까 모든 가치를 돈으로 환산해 버려요. 환원합니다. 음식이 10인분 있으면요, 누구도 혼자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나눠 먹게 돼요. 자본주의라는 괴물은 혼자서 1000인분, 만인분도 먹을 수 있게 해줍니다. 여러분, 밥은 10인분 못 먹어도요, 돈은 혼자서 1000인분, 만인분, 수십만인분도 독식할 수 있습니다. 돈의 특징이에요. 이게 오늘날 리워야단 중에 리워야단이 되겠지요. 이건 정서의 세계가 아니라 객관의 세계예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괴물은 바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정서를 투영해서 괴물을 보아서는 안 돼요. 나도 내가 정말 싫은 괴물을 마주할 때가 있지만 그 까닭은 사실 실상 내 속에도 그런 괴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 괴물에 대해서 물으세요. 2절을 보니까 너가 그 밧줄로 그 코를 깰수 있겠느냐? 4절에 보니 너가 길들여서 종으로 삼을 수 있겠느냐? 7절에는 너가 작사를 그 머리에 꽂을 수 있겠느냐? 못할 거라는 거예요.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한테는 이 괴물들을 다스릴 능력이 없어요. 그 괴물이 우리 바깥에 있는 일이든 타자이든 아니면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나의 모습이든 길들일 방법이 없어요.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직면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괴물들이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괴물 같은 일들이 이 로빈슨 크루소가 착각한 정서와 의견의 세계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사실로서, 즉 객관으로서 생깁니다. 나에게 결코 벌어질 것 같지 않던 일들이 갑자기 벌어지곤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날마다 내 속에 살고 있는 괴물도 마주해야 합니다. 이 정도 먹었으면 괜찮은 것 같은데 내 속에 괴물은 계속해서 더 외칩니다. 10인분 먹었으면 된 것 같은데요. 옆 사람 보니까 100인분 차지하고 있어요. 나는 1000인분 차지하고 싶은 괴물이 꿈틀거립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을 보세요. 11절.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리워야단, 또 40장 끝에 나온 괴물 베헤못, 이런 괴물들조차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이라 주장하십니다. 하나님의 세계에는 이러한 아름답지 못한 괴물들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 괴물들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전히 고통이 가득하고 예측 불가능한 일들로 불안한 이 세계를 자기 것이라 주장하십니다. 보통 사람은 큰 사고 겪으면요, 그 트라우마가 남아서 회복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정말 사랑하던 그 강아지가 죽으면요, 그 사실 다른 강아지 키우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린대요. 다시는 개 못 키우게 되는 사람도 많다고 합니다. 자녀를 그 일찍 보낸 사람도 그렇다고 하대요. 뭐 옆에 있는 사람이 아직 젊으니까 또 나와서 키우면 안 되나 해도요, 그렇게 안 된대요. 큰 교통사고 난 사람도 마찬가지로 안 합니까? 운전대 쉽게 다시 못 잡는다 하지요. 욥기서 전체 마지막 42장 끝부분을 보면요, 욥이 어떻게 하냐면은 다시 자녀들을 낳아요. 하나님은 이런 괴물들을 처리해 주지 않으세요. 이 세상의 상태는 욥기 1장의 상태와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욥은요, 하나님과 논쟁 끝에 다시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욥은 다시 놓을 그 자기 자녀들을 다시 잃을 가능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시 얻었던 재산도 다시 잃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베헤못과 리워야단이 가득하기 때문이죠. 욥기에는 그런 약속이 없어요. 다시는 네가 재산을 잃지 않을 것이다. 다시는 네가 자식을 잃는 일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 그런 약속을 하지 않으세요. 그러는데 욥은요, 그 상처를 덤덤히 극복하고 재산을 모으기 시작하고 다시 자식을 놓습니다. 세상은 여전합니다. 여전히 리워야단과 같은 괴물들이 있습니다. 그 괴물은 우리 안에도 있어요. 그러나 이 욥기의 교훈은요, 그런 괴물들과 같이 살아갈 힘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괴물 또한 하나님의 품 안에 놓여 있다라는 겁니다. 자녀를 다시 잃을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자녀를 놓을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사실을 부정해서는 안 돼요. 이 세상에는 우리가 인정하기 싫은 사실들이 많이 있습니다. 날 때부터 동성애자로 태어나는 이들이 있고요. 혼자서 천인분, 만인분, 수십만분을 먹어치우는 괴물 같은 인간이 민족의 지도자라며 나타나는 사실도 있습니다. 남들의 존경을 받으며 선하게 살아오던 사람이 괴물 같은 암세포로 인해 순식간에 망가지기도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스스로도 예외는 아니에요. 이런 괴물들 또한 하나님은 자기 것이라 주장하십니다. 너희가 보는 이 괴물들은 착각이다, 사실은 환상에 불과하다 하지 않으세요. 그야말로 객관의 세계에서 하나님은 괴물을 괴물로 인정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 괴물들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실 따름이지 그 괴물들을 처리하실 생각이 없으십니다. 우리도 앞으로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우리 속에 있는 괴물들을 마주하기도 할 것이고요, 우리 바깥에 있는 괴물들을 견디며 살아가야 하기도 합니다. 이는 믿음이 부족해서 생기는 착각이 아니라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랄 수 있는 것은 이런 괴물들을 처리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마음 담은 기도가 아니라 이런 괴물들과 더불어 살아갈 힘을 주십시오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가 교통사고를 당하지 않고 오래오래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교통사고로 인해서 자녀를 잃을 가능성도 있는 이 세상에서 담대히 살아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라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라는 겁니다. 괴물들조차 포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드넓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이죠. 원수를 사랑하라는 명은요, 다름 아닌 이런 괴물들조차 품을 수 있는 힘을 가지라는 요청이요, 의무이며 우리를 부르는 소명과 같은 소리입니다. 교회만 다스리는 착각 속에 하나님이 아니라요. 온 우주 만물, 우리 속에 또 우리 바깥에 있는 괴물들조차 다스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사실의 세계를 담대히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운 주님, 우리가 인정하기 싫은 사실은 주관과 감정의 세계로 몰아넣고 그저 정신착란적인 세계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은지 돌아봅니다. 괴물들이 가득한 세상이고 또 우리 안에도 괴물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또 그 괴물을 쉽게 없이하지 않으시고 그것 또한 자신의 피조물로 인정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찬송합니다. 그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환상과 착시의 세계가 아니라 사실의 세계를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00